말씀은 지난 주일 저 설교 말씀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좀 잠시 한 주 뒤로 생각을 좀 옮겨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이제 기억이 좀 나실 수 있는데요. 누구를 믿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그 주제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주제까지도 사실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요아스 왕 같은 경우 유다의 왕이었었던 이 요아스 왕이 그와 함께하고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줬던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죠.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바알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개혁적인 그런 모습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대담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믿음의 강력한 그런 모습을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였어요. 자, 그랬는데 제사장이 죽으니까 얼마 못 가서 주변에 있던 지도자들이 모두 그를 꼬드깁니다. 꼬드기에서 바알을 다시 섬기게 만듭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그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단어에 집약이 됐는데요. 그 단어는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기억, 그렇죠? 예. 자카르라는 단어, 예. 스가랴라는 그 이름에도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카라야가 바로 이제 영어 단어죠. 자카르라는 게 사실은 이 성경 원어에서 왔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기억에 없는 그의 인생은 경건한 삶도 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신앙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게, 어떤 분위기에게, 어떤 상황에게 뒀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요아스는 요호야다 제사장에게 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이 되지 않고 그저 주변 상황 사람에 따라 가다 보니 신앙이 막 죽는 것도 같고 사는 것도 같고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자, 과연 요아스가 지녔던 신앙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곁에 있었던 어떤 튼튼한 신앙으로 살던 사람의 것을 흉내내는 정도였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아스 왕의 특별한 경우만으로 그칠까요?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겠습니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식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부모 곁을 떠나 살기 시작하니 신앙이 부실해지는 경우들. 그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죠. 같이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다 보니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 단위로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줄곧 성장해서 열심히 내는 자녀들이라고 알았는데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하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지내면서 보니 전에 믿음 생활 보이던 그 어릴 때 그 청소년 때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창세기 얘기도 알고 계시록의 얘기도 알긴 아는데 그러나 믿음의 생활로서 나오는 모습이 아주 아주 희박한 경우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요아스의 그런 문제가 그와 같은 경우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릴 때하고 작년 때하고는 물론 다른 거 아니냐고. 어릴 때는 그냥 철없이 단순하게 따라다니는 믿음이었다면 장년이 되니까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겪는 갈등도 많고 생활의 범위 영역이 달라지니까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하죠. 교회를 다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할 때는 우리는 요아스의 경우처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고 그 관계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장년들도 그리고 또한 어린 세대들에게도 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딱 정의를 한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을 알게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최고의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장 최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성장은 지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딱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축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목해서 축도를 마음에 맞이하시면 처음에 제가 축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십시오라고 제가 축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들,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 섬기고 봉사활동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 또 식사도 준비하고 건물을 고치고 심지어는 교회 주차장 휴지 조각 같은 것도 줍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의 목표와 연관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나는 목적이 있어서 뭐 식당 테이블을 준비해주고 뭐 복도 거미줄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의 모든 활동은요, 딱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세요. 그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욱 알고 닮아가며 사귐이 깊어감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그 미션을 니글렉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얘기를 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가는 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실된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 닮아가며 사귀기 깊어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일로 끝나요. Work, work, work.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목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더 알고 닮아가고 사귐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 신앙에서 성장하지를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침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잘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진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Keep on growing.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지 않는다면 뭐예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침체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삶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믿음에서 자라야 되겠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아스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순간에는 열심히 커다란 개혁을 일으키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쳐서 죽이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그 무서운 그 돌변하는 일은 갑작스런 그런 변화가 아니죠. 오랜 동안 이 신앙 성장의 모습이 상실된 상태에서 왔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그렇다면 신앙 성장의 길에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옆에 분 보이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신앙이 성장하나? 아니요, 아니요. 내 자신. 우리 각자 성도님은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니 상관 안 해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자라가지. 내가 자라가지. 그거 어떻게 확신하시죠? 자라가고 있다는 걸. 어떤 근거에서 자라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이야 다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각자에게 달린 문제 아니에요. 누가 그걸 판단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당신이 뭔데 내가 자르고 안 자르고 얘기를 해.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어요? 내가 요즘에 성경 공부하느라고 좀 피곤해요. 그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식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돕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짐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이 생겼으니 뭔가 더 뿌듯한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은 더욱더 희박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고 있는가?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어떤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공부 같은 거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저 단지 예수에 대한 신학 공부만으로 끝나든지 성경 이야기를 하나 더 캐치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성장에 연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은 마음 따라 결심함에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된 그런 마음을 따라서 결심이 자라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계십니까? 이게 좀 알 듯도 하고 아닌 것도 하고 지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 3장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설명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네, 거기까지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사실은 거짓된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예. 거짓된 예언자들도 그렇고 거짓된 예언자들이기보다는 이 세상에 예,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였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조롱합니다. 뭐 당신들이 믿는 뭐 기독교 뭐 신이라는 그 존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우리야라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그 모든 사회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과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아, 그냥 성경에서만 그렇게 예언한 거지 실제 현실은 다른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잘 사니까요. 잘 산다는 그런 뜻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정하면 그것이 세상의 코스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 그럼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이런 시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을 분간해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영향력이 대단해 보여도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요, 이같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에 분별력이 생기고 동시에 우리 영혼이 악한 세력에 털리지 않아요. 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 물질적인 것도 털리고요. 영혼도 털려요. 호주머니 털리듯이.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또 볼 텐데 호주머니 털리듯이 털린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를 뜻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이 그들은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파멸로 몰고 갈 그 길로 사람들을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매우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원하는 게 뭐죠? 영혼도 털고 주머니도 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 내가 어떤 게 굉장히 필요해요. 내 건강이 정말 필요해요. 내가 경제적인 그 위기 상황에 있어요. 내가 어떤 게 직장 생활이라도 관계 때문에 아주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놓으면 많은 펌프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한 바가지를 받쳐라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 살던 펌프질 하던 분들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펌프질 할 때 구석기 시대가 아니지만 하여간 맞아,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인베스트를 하면 리턴이 굉장히 좋은 게 오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프레임에 갇혀져 있으니까 바치라고 하고 뭔가 인베스트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리턴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내가 건강이 필요하니까는 건강 주세요. 아, 당신 리타이먼트 펀드 다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많은 게 생겨. 다 털리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털리지 않는 길이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귀가 멀고 눈이 머는지 몰라요. 쉽게 왜 넘어가죠 그렇게? 쉽게. 이유는 있어요. 내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먼저 자라가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식에서 자라가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하나 선한 행함의 힘이 생겨요. 선한 행함의 힘이 생겨요. 선한 행함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는 게 선한 행함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것이 그냥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은 뭐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는 이유가 뭐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선한 열심이 생기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에게 선한 열심이 생기는데 그 선한 열심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진지해지는 것이죠. 정말 진지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냥 숫자 뭐 불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는 어떤 성취욕을 채워주는 그런 일로 누군가 구원시켰다,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요, 우리가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나의 디자이어가 돼요. 그래서 선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워낙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라 막 구원시켜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나부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니까 신앙도 못하는 거예요. 나 보니까는 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동기가 없어, 나는 사랑이 없어. 다 나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시작이 어디예요? 내가 내 자신을 깨닫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셀프 어웨어 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책을 보십시오. 다 자기부터 시작을 해요. 베스트셀러 섹션에 가서 사이클러지 섹션을 보십시오. 다 시작이 너부터 시작하라예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뭔가 되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신부터 시작하면 다 망할 뿐이에요. 자아실현, 자아성취.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자꾸만 하나님으로 시작한 일을 내 자신에게서 다시 끊치려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실 때도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움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출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알아가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다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자 우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줘야지 나도 잘하는데 별로 안 줘요 요즘에 하나님이.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100% 다 주셨어요. 더 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셨어요. 자꾸만 그러는데 출발이 또 여기도 문제가 나에게서 시작되니까 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안 받은 것 같거든요. 나를 보니까 왜 이렇게 궁색하지? 날 보니까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날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날 보니까 참 피곤해. 자꾸만 나예요, 나. 그러니 은혜 더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부어주셨어요. 더 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보다 더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완성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담대해져요.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 계속 한 걸음씩 옮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장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왜요? 나를 보면 또 못해요. 나 자신을 보면 아멘 했다가 왜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나부터 또 나오잖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꼭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학습의 패턴이 있어요. 항상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고. 제가 잠깐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잊고 산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 우리는 계속 한 걸음씩 옮길 수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힘을 입어 영적인 삶의 기쁨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자라가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에 더욱 담대해져요. 그리고 더욱 열심을 품게 돼요. 내 자신을 보면 사그라들어요. 의기소침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동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기가 내 안에서 이제는 나를 스스로 부추기는 동기가 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동기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동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어두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창세기에 일어났던 인류의 역사. 선한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동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러니 다시금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면 그리스도의 그서부터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의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우리는 참으로 자연스럽게 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 격려와 섬김, 그와 같은 걸 할 때 혹시나 짐이 되신다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도 해보고 격려하고 했으니까는 나는 돌아서면 우울한데 그냥 격려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다 짐이에요. 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런 모든 사랑과 용서와 격려와 섬김이 짐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임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지식을 기억하고 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같은 것들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서 자라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에 3장 18절 맨 끝에 후반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끝나죠.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께 영광됨을 더욱 원하는가? 그리스도께 영광됨을 더욱 원하는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나의 디자이어가 더욱더 커지는가? 절대 내 자신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나? 내가? 아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영광이야. 이렇게 되기 쉬워요. 나에게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다 메인테인하고 메인테인한 다음에 가능하면 주께 영광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맞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텅 빈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영광됨을 우리는 더욱더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뭘까요? 영광되는 것 우리가 사실은 좀 쭉 살펴본 것이지만 바로 이 지금 18절은 전체 베드로후서 전체의 말씀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것들도 중요한 것들을 다 같이 감싸 안으면서 맨 끝에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됨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또한 포함합니다. 15절에 보면 시대를 분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그냥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 성장하기를 열망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시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시대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음성이 많았을 때, 그 시대가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있었던 그런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그런 때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모든 것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와구와구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요, 사회는 사회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같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쉬워요. 물론 같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가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갈 것이니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다행은 다행인데 아멘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이상한 말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 어디에 소금이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때인데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한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간하고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무슨 뭐 하는 게 뭐 복잡한 어떤 그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고 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고 그렇게 얘기를 끝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왜 타협인지를 아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밀쳐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타협되고 내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세상적으로 세속화되는 것을 조장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신앙은 결코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시대를 분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다음에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유혹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다 하는 거 뭐죠? 자기의 확신은 뭐죠? 우리 신앙 양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갖게 된 신앙 양심. 내 양심을 타협하면서 이건 내가 죄 짓는 거지 하는데도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 내 양심이 더럽혀지는 일이에요. 신앙이 더럽혀지고 타협이 되는 일이에요. 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러는 거지. 그건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주님 자라가겠습니다. 주께서 자라가라고 하시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자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주님 제 자신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나 주님 이제 저의 삶에 그런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 있잖아요. 아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보면 네가 실패했는데 또 해봤자 또 실패하느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야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했고 기억하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한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되죠. 골로새서 3장에 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 위의 것을 바라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창문이 어디 났어요? 위에 났잖아요. 위를 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를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뜨거운 열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